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366쪽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1절이 이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란 앞에 내용이 뒤에 내용의 원인과 이유, 근거가 될 때에 쓰는 접속 부사입니다. 그렇다면 히브리서 12장을 읽기 전에 먼저 11장의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아벨을 시작으로 이스라엘 구약 역사의 산 증인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전반부에는 아벨과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라합이 어떠한 믿음을 지니고 있었는지, 어떠한 믿음을 지니고 살았었는지를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후반부 32절에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과 사무엘 등 대표로 증거되는 사람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인내로 자신의 삶을 경주하여 승리한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에녹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둘러보면 마음과 뜻이 맞지 않는 사람과 동행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나와 말이 통하고 대화가 되는 사람들, 함께 손발을 맞추어 일을 해 나가는 사람들은 거의가 마음과 뜻이 맞는 사람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옮김을 받을 정도로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면 에녹의 삶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에녹과 동행하시기 위해서 그에게 말씀하셨을 것이고 에녹은 하나님의 말씀에 언제나 귀 기울이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다는 증거를 받게 된 것입니다. 에녹이 살던 당시대에 하나님은 에녹을 향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언제나 귀 기울인 에녹만이 죽음을 경험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멸망시키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노아는 그동안 살아오면서 홍수가 무엇인지 경험하지 못하고 살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인내로 순종하며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배를 다 지었는데 하나님이 노아야, 내가 홍수로 땅을 심판하겠다고 한 말은 모두 뻥이다 라고 말씀하셨더라면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던 120년을 어디에서 보상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노아가 배를 완성하고 났을 때에 하나님은 당신의 명령이 진실임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확실하다는 보장이 없다면 누가 한 번뿐인 자기 미래를 투자하려고 하겠습니까? 아니, 한 번뿐인 미래가 아니라 작은 일상에도 확실한 보장이 없다면 실행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실 것을 믿고 그 비전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결국 세월이 흘러서 세상은 홍수로 멸망했지만 응답하는 삶을 살았던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살아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노아가 살았던 시대에 믿음을 소유한 자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위한 구원의 계획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의 결국은 노아 시대에 살던 사람들과 차이가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에 대한 소개가 히브리서 11장 12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라는 죽은 자와 같은 절망 속에 살던 여인입니다. 고대에 자식이 없다고 하는 것은 여인에게는 미래가 없는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사라는 자신을 통해서 자식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했지만 한 해가 지나갈수록 여전히 자식이 없는 자기 자신을 말씀으로 붙들어 매기에 절망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죽은 것 같았던 사라에게서 새 생명이 태어났습니다. 버려진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무대에서 남편과 함께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남편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에 사라도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될 수 있었을까요? 히브리서 11장 1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사라는 남편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에 약속의 자녀를 얻은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죽은 것 같은 인생을 살아야만 했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의심하기도 했지만 결국 자신의 믿음으로 자녀를 얻게 되었다는 것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 신실한 교우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실제로 믿는다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안 살지요. 이렇게 산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교우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잠시 마음에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매 순간 저의 삶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해 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라인홀드 리버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도 사람들이 진실로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렇게 마음대로 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교우님이 하신 말씀이나 신학자가 한 말과 같이 우리 안에 죽음 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마음대로 행동하며 살아가지 않습니다. 에녹과 노아, 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들었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었고 실패한 듯한 인생을 결국은 승리로 이끌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믿음의 눈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땅콩 박사로 알려진 조지 워싱턴 카바 박사가 있습니다. 그는 노예가 해방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노예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노예로 태어난 것도 힘든 상황인데 몸까지 연약한 상태로 태어났습니다. 당시의 노예들은 법적으로는 해방된 상태이지만 현실에서는 해방되지 않았기 때문에 교육을 받는다는 것은 참으로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교육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길을 찾았고 서른이 다 되어서야 겨우 교육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공부를 끝냈을 때에 대학에서 교수로 초청받았지만 거절하고 자신과 같이 고통당하고 먹고 살기에 어려운 흑인들을 위해서 자신이 배운 지식을 사용하리라 결심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화려한 교수직 대신에 목화로 유명한 람보로 내려가서 부서져가는 이동학교에 자신의 연구소를 마련하고 그곳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노예제도가 폐지되고 나니 남부의 농민들은 먹고 살기가 힘들어졌습니다. 벌레가 목화밭을 완전히 망쳐놓았습니다. 이래저래 남부의 농민들은 절대 빈곤에서 헤어나올 길이 없었을 때였습니다. 절대 빈곤 속에 있는 남부 농민들을 위해서 그는 연구실에서 연구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품종 개량의 필요성을 깨달았습니다. 목화를 자꾸 심으면 땅이 척박해진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척박한 땅에는 땅콩이 가장 적합한 작물이라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땅콩을 심으라고 사람들에게 권면을 했지만 사람들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목화 재배를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쉽게 바꾸기는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흑인 주제에 뭘 안다고 우리를 계몽하느냐고 무시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결국엔 사람들이 땅콩을 심기 시작했고 조지 워싱턴 카바 박사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땅콩 농사가 풍년이 되면서 땅콩을 팔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원망의 소리가 여기저기에서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카보 박사, 당신 말 듣다가 이렇게 되었소. 거봐, 그러니 내가 검둥이 얘긴 듣지 말라고 했지. 정말 순수한 뜻으로 시작을 했던 카보 박사는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동터오는 태양을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우주는 왜 만드셨습니까? 그러자 너는 너무 수준 높은 질문을 한다. 내 질문에 맞는 질문을 해봐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또다시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사람을 무엇에 쓰려고 이 땅에 두셨습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너는 여전히 내가 감당치 못할 큰 질문을 하고 있구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진지하게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렇다면 주님, 왜 땅콩은 만들어서 사람을 이렇게 고생시키십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래 그것이 내 수준에 맞는 질문이다. 땅콩을 가지고 실험실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음성을 듣고 그는 실험실로 들어갔습니다.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자연 속에 숨겨두신 가능성을 향해서 끊임없이 미래를 열어갔습니다. 그가 만일 현실만 바라보고 사람들의 절망에 섞인 이야기만 듣고 경험에만 의지해서 안 되는구나 하고 생각하고 주저앉았다면 아마 그것으로 끝이 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조지 워싱턴 카바 박사는 자신에게 말씀하신 주님의 약속을 믿으며 가능성을 하나씩 찾아갔습니다. 그는 연구실에서 300가지가 넘는 땅콩과 관련된 것들을 발견을 했습니다. 땅콩 버터, 염료는 물론 땅콩으로 마사지 크림까지 만들어내었습니다. 땅콩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를 발명하니까 남부에 살던 농민들이 부유해졌습니다. 그는 발명품에 대한 로열티도 받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과 무료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남부에 살던 농민을 절대 빈곤에서 탈출하게 만들었습니다. 조지 워싱턴 카바 박사는 꿈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캄캄한 미래를 열어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알지 못하는 미지의 세계를 열어가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물과 식물과 광물을 주셨고 우리가 그것을 합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놓으셨다라고 고백한 조지 워싱턴 카바 박사는 농산물 응용화학의 시조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허약한 흑인의 몸으로 태어난 조지 워싱턴 카바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자신의 현실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따라 미지의 세계로 한 걸음 인내하며 나아갔기 때문에 결실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흑인과 백인이 인종 문제로 심한 갈등을 겪고 있던 1963년 워싱턴에서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라는 연설로 희망을 전했던 마틴 루터킹 목사님의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은 또 다른 일화로 오늘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현실에 얽매이지 않고 현실에 정복당하지 않고 현실을 극복하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을 따라 산 결과라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실제입니다. 2000년 7월 공부를 마치고 오빠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던 한 여대생이 음주 운전자에 의해서 일어난 육중 추돌 사고로 55%의 3도 화상을 입고 병원에 실려간 사건이 있었습니다. 불이 붙어서 타고 있던 동생을 꺼낸 오빠는 앰뷸런스 안에서 이내 동생을 살려낸 자신을 원망할 수밖에 없었고 동생과 작별 인사를 해야만 할 줄로 알았습니다. 병원에 도착을 했지만 병원에서조차 받아주지 않을 만큼 중상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현재의 모습 속에서 예전의 아름다운 모습을 찾을 수는 없지만 비록 일그러진 외모를 지니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녀에게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맑은 음성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모든 사람들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이 여인이 바로 지선아 사랑해의 저자인 이지선 자매입니다. 그녀가 살아가는 존재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입니다. 그녀가 살아가야 하는 생존의 근거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빠지게 되는 함정이 있습니다. 나의 믿음이 그런대로 괜찮은 믿음이라는 착각입니다. 제가 인도에서 사역하던 만 2년 동안 절실히 경험했던 것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인도로 발령받아 오신 분들 중에 크리스천들은 대부분 인도로 이주를 하자마자 한인교회를 찾습니다. 한국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던 경험들을 나누기도 하시고 어떤 경우에는 한국교회에서 어떤 일들을 했었는지 경험을 자랑하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인도에 도착하고 한 달, 두 달, 세 달, 여섯 달 시간이 흐르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의 혼동을 경험하는 분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척 힘들어 하셨습니다. 그런 분들의 공통점을 유심히 살펴보니 대부분 한국에 있을 때에는 교회의 모든 프로그램에 하나도 빠지지 않고 출석했던 것을 자신의 믿음의 수준으로 알고 계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소위 믿음 없이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셨던 분들이 힘들어 하셨던 것입니다.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기도, 구역 예배, 각종 성경 공부, 철야, 기도원, 탐방 등등. 그래서 그분들을 향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우리 스스로 속지 말자는 것이었습니다.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한 것이 결국 내 믿음과 연결되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비록 여건이 한국교회처럼 충만하지 않아도 지금 처한 환경이 광야라 할지라도 골방이라 할지라도 시장터라고 할지라도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어느 곳에 서 있든지 주님과 1대1로 만났을 때에 대화를 할 수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고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예쁘고 꿈 많던 여대생은 5분도 채 안 되던 순간의 사건으로 운명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비극과 고통을 극복하는 사람으로만 기억이 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고 인생을 포기한 사람들에게 살아야 할 이유를 보여주는 산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그녀의 삶이 진실임을 증거하는 일화가 있습니다. 화상을 입고 나서 언젠가 그래도 괜찮은 얼굴을 인터넷에 띄웠더니 어떤 사람이 이런 글을 남겼다고 합니다. 혐오스러운 얼굴이군요. 밤에는 못 보겠습니다. 무서워서. 그 글을 읽고 지선 자매는 온몸이 떨리면서 얼굴이 붉어지고 무척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본으로 수술받으러 가면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할 수 있다면서요. 좀 해줘보세요. 기적과 함께 원래 모습을 회복시킬 그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며 갔지만 수술 후에도 여전히 흉한 얼굴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지선 자매는 책 끝에 이런 말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 몸이지만 저조차 예상하지 못했던 뜻하지 않았던 일들로 지난 3년간의 시간이 채워졌습니다. 몸은 상하고 아팠지만 또 불편해졌지만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범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맛보았습니다. 세상 사람 누구에게나 고난은 있습니다. 제가 당한 일이 흔히 일어나는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고난을 어떻게 이기느냐 하는 문제이겠지요. 때로는 고난 자체가 가장 큰 축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미 삶의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제 얼굴과 짧아진 손가락들, 진료실에서 보낸 수많은 낮과 밤을 통해서 말입니다. 누군가 제게 물어왔습니다. 예전의 모습으로 사고 나기 전 그 자리로 되돌려준다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바보 같다고 할지 모르지만 제 대답은 솔직하게 되돌아가고 싶지 않다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지금 제 안에 담겨져 있는 고난이 가져다 준 축복의 보물들은 정말 그 어떤 것과도 바꾸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몰랐던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었고 사랑을 맛보았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것 안에 있습니다. 저는 기대합니다. 지금은 상상치 못할 일들이 앞으로 펼쳐질 것입니다. 크고 작은 기적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지금의 이 모습이 아니고는 그가 내 아픔을 알지 못하고서는 전할 수 없는 메시지를 저는 전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모습이 아니고는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며 이런 모습에 저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을 분명 주님은 제게 맡겨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행복합니다. 저는 이 지선 자매를 직접 만나본 일은 없지만 그녀에 대한 기사를 접할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경험하곤 하였습니다. 믿음으로 인내한 자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날마다 영광을 받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믿음의 선진들을 소개하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떻게 그들처럼 우리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믿음의 선진들처럼 우리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본문이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우리 앞에 놓인 삶을 믿음으로 경주할 때에 우리를 방해하는 요소가 무엇이겠습니까? 질병이나 환경으로 인해서 우리가 방해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주변 사람으로 인해서 방해를 받게 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경주할 때에 승리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이 무거운 것이라고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올림픽 경기에 출전하는 선수들의 공통점은 유니폼을 입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평소에 좋아하고 평소에 즐겨 입던 옷을 입은 채로 경기에 임하는 선수는 없습니다. 어떤 경기 종목이든 경기에 우승하기 위해서 가장 최적의 유니폼을 만들어 입고 경기에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장 가볍고 가장 간단한 모습으로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데 방해가 된다면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에 방해가 되는 것들을 과감히 벗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경제적인 여유로움이 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여유로움이 편안한 삶으로 인도를 하기는 하지만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텔레비전이 무거운 짐이 될 수 있습니다. 유익한 정보를 얻고 세상 돌아가는 소식을 전달받기에 유용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빼앗기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로 하여금 매 주일의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주님과 대화하는 삶을 방해한다면 그것이 바로 무거운 짐입니다. 무거운 것을 지니고서는 제대로 경주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삶을 믿음으로 경주할 때에 우리를 방해하는 요소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얽매이기 쉬운 죄입니다. 얽매이는 것은 끊임없이 따라다니며 모든 방면에서 경주자를 회방하고 쉽게 함정에 빠뜨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란 관역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결국 얽매이기 쉬운 죄란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을 끝까지 따라다니며 그가 믿음의 경주를 바르게 하지 못하도록 마음을 분산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기에서 우승하기 위해서 최적의 유니폼으로 무장하지 않고 평소 자신이 즐겨 입던 펄럭이는 옷을 입고 경주에 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그 옷으로 인해서 제대로 달려가지 못하고 옷에 걸려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또는 입기도 벗기도 곤란할 정도로 옥죄인은 옷을 입고 경기에 참가했지만 결국은 그 옷으로 인해서 경기를 중단해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끌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죄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없다면 죄의 자리에 머무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번 죄에 빠져들기 시작하면 죄가 우리를 얽어맵니다. 결코 빠져나올 수 없을 지경으로 끌고 가며 억압된 몸으로 만들어버립니다. 한번 걸리면 절대 놓지 않습니다. 죄는 무섭습니다. 그래서 죄는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쉬워 보이고 평탄해 보이며 모든 것이 안정되어 보이고 모든 것이 편안하게 보이는 것을 따라가다가 결국 믿음의 길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때는 기도도 잘 되고 성경을 읽어도 그 내용이 머릿속으로 잘 들어오고 찬양을 불러도 주님이 들으실 것 같은 찬양을 올려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스스로 명심하고 결단을 해야 합니다. 기도생활 충실히 하다가 잠시 쉼을 갖게 되면 이전보다 더 감각이 떨어져서 믿음의 경주에서 탈락하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도록 죄가 그리스도인들조차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또한 너무 많은 고통과 어려움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없게 만듭니다. 우리 마음이 죄로 얽매어 무거워진다면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은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버려야만 합니다.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본문 2절 상반절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힘겨운 것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더욱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은 너무나 힘이 듭니다. 믿음을 가진 직장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도 힘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길에서 실패하기도 하고 넘어질 때도 있고 낙심할 때도 많습니다. 이 믿음의 길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뿐이라고 오늘 본문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라톤 경주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삶은 마라톤과 마찬가지로 오랜 시간 달려야 합니다. 한순간 반짝 힘을 낸다고 완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목표 지점에 도달하기까지 쉴 수도 중단할 수도 멈출 수도 없습니다. 경주하는 동안에 가파른 길도 내리막길도 달려야 합니다. 가다 보면 중도 탈락한 사람들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흔들리지 않고 규칙을 지키며 끝까지 힘을 안배하며 자신과의 싸움을 인내로 경주한 사람은 마지막에 상을 얻게 됩니다. 우리 믿음도 이와 같습니다. 그냥 걷기도 힘든데 믿음을 가지고 걷기란 정말 힘이 듭니다. 그러나 인내하며 주어진 상황에서 믿음의 눈으로 다 나아갈 때에 승리할 수 있다고 성경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심을 히브리서 기자가 강조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믿음의 경주를 시작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마다하지 않고 경주를 완주하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통과하여 경주를 완주하신 후에 죄와 허물로 얼룩진 우리를 믿음의 경주장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초대장을 받은 우리는 당당하게 경주에 임할 수 있습니다. 초대장에 신뢰가 없다면 경기장에 당당하게 들어서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경기장으로 당당히 들어오라고 초대하고 계십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초대하신 그 경기장에 우리는 담대히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경기의 규칙을 끝까지 잘 지키셨습니다. 그 규칙이 무엇일까요? 온전한 순종입니다. 주님 앞에 주어진 십자가를 끝까지 주님은 짊어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살기가 너무나 힘들고 때로는 지치고 어려워 포기하고 싶을 때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보다 더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일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감당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처럼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승리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상급을 또한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경주는 너무나 어렵기 때문입니다. 결승점에 도달할 때까지 인내함이 없이는 완주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앞에 주어진 그 소망,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상급을 바라보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너무나 힘들고 지쳐서 중단할지도 모릅니다. 본문 2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십자가를 참으셨다는 참다는 인내를 의미합니다. 인내란 휘포모네로 견딤을 뜻합니다. 굳은 마음으로 뜻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어려운 고비를 잘 견디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의 경주가 어렵다는 것을 알기에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또 하나의 장면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서 우리를 응원하는 믿음의 증인들은 단순한 목격자가 아니라 그들 자신이 싸움을 경험한 사람들이요, 완주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믿음의 선진들은 어둡고 험난한 시대를 살았지만 믿음으로 승리하였고 오늘 믿음의 경주를 하는 우리를 격려하며 응원하고 있습니다. 배다른 형제들의 시샘으로 아버지와 헤어져 살아야 했고 유혹을 물리쳤다는 이유로 감옥살이까지 했지만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한 요셉의 응원소리, 창녀였고 이방인이었지만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했던 라합의 응원소리, 들릴라의 유혹 때문에 결국은 나실인 됨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지 못했지만 이스라엘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던 삼손의 응원소리. 어떤 환경과 형편에 처해 계십니까? 곤고한 우리의 삶을 향해서 믿음의 선진들의 응원소리가 지금 들리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인생은 마라톤입니다. 잠시 잠깐 있다가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긴 여정입니다. 이 긴 여정길에 그냥 살기도 힘든데 믿음으로 신앙을 가지고 사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살아가는 인생 여정 속에서 믿음의 걸음 중도에 우리가 가는 걸음 중도에 쓰러져 있는 사람들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완주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믿음의 경주에 우리를 초청해 주신 주님, 그 주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로 하여금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제시해 주시며 용기를 주십니다. 무거운 짐을 대신 져 주십니다. 그리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끊어 주십니다. 그리고 응원군들을 통해서 승리할 수 있도록 권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고든 맥도널드의 친밀함을 향한 마음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미국 애팔레치아 산맥을 여행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여행하는 도중에 나무로 작은 개를 멋지게 조각하는 한 장인을 만났습니다. 장인을 보니 큰 통나무를 가져다가 칼로 조각을 하는데 멋진 개가 조각되어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신기해하며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운 개를 조각해낼 수 있습니까? 그러자 장인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개가 아닌 부분은 다 깎아주는 거죠. 주님은 우리를 깎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아닌 부분을 깎아 주님의 형상으로 만들고 계십니다.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군더더기 부분을 깎으실 때 우리는 아플 수 있습니다. 내게 있어서는 안 될 부분을 다듬기 위해서 잘라내실 때에 고통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인내로서 응답을 드릴 때에 우리 앞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시며 믿음의 선진들은 출발선에 서 있는 우리를 향해서 응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표준 새번역 성경으로 오늘 본문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도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얽매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이 이번 주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인내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경주하는 그리스도인만이 대림절의 의미를 자신의 삶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돌아보므로 우리가 달려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인지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험하고 고달픈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이 우리가 달려가야 할 길이라면 인내로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지치고 힘들어 포기하고 싶고 주저앉고 싶지만 끝까지 달려가야 하는 이유는 주님께서 먼저 그 길을 완주하셨기 때문임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보다 더 험난한 인생을 인내로 살아온 믿음의 선진들처럼 우리도 삶의 자리에서 인내로 우리의 삶을 완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그날까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의 모난 부분을 깎으실 때는 아프겠지만 그 아픔 너머에 우리를 위해 준비해 두신 자녀의 신분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셔서 끝까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혹 우리가 달려가는 그 길 위에 쓰러져 있는 자, 낙망한 자, 지쳐 있는 자를 만나면 일으켜 세워 함께 달려가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우리를 위해 오신 주님을 소망 가운데 맞이하는 대림절의 의미가 나의 삶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